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국지적인 표적화 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일 가자지군의 병력 감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 예비군 2개 여단이 소집 해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36만 명가량의 예비군을 소집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에 투입해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군 여러 사단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이스라엘 관리는 가자지군의 일부 병력 철수는 하마스에 대한 표적화 공격 전환 조치의 일환이라며 예비군 소집 해제는 전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스라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군의 목표라며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게 될 5개 여단 중 일부는 이스라엘 북부와 접경한 레바논 내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교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최근 홍해에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 내 무장조직 후티 반군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알리 바크바르 아흐마디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이를 테헤란에서 모하메드 아뚜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과 만나 후티 반군의 최근 군사 행동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응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은 지난달 9일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국적과 무관하게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또 자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을 홍해로 파견했습니다. 양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그랜드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영국은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예멘 내 관련 군사시설을 타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발의해 통과시킨 사법개혁 관련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대법관 15명 중 12명은 지난해 7월 이스라엘 의회가 의결한 사법부 관련 개정 기본법에 대해 이 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8명은 이 기본법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적 특성에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해악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부 개정 기본법은 정부와 장관 등의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권한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난 수개월간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촉발한 바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르당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특히 하마스와의 전쟁 중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정기본법이 강조하는 이른바 사법정비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어온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해 민간인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당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는 공중발사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이들 도시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약 170기의 드론과 수십 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며 대부분 민간 지역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이우 일부 지역은 가스관이 파손되고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공습에 앞서 지난달 30일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 쇼 시작합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위성 발사 예고에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다름없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2년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 제재망을 우회해 무기 거래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평안남도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1에서 10cm 안팎으로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 비는 1에서 5mm 정도입니다. 바람은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으로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7도에서 6도 예상합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위성 도발 예고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강경한 대미 기조에 대해선 대화와 외교가 해법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VOA에 관련 논평 요청해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새해 국방과업을 제시하며 핵무기 생산 확대 토대 구축, 해군의 수중, 수상 전력 재고, 무인 항공 공업과 탐지 전자전 부문 새로운 장비 개발, 군사 정찰 위성 3개 추가 발사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강경한 대미 노선에 대해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에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속에서도 대화를 문제로 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주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2년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대북 공조가 안보리 차원에서 적극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 또한 한층 선명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이 1일 향후 2년 동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까지에 이어 11년 만입니다. 안보리는 무력 분쟁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을 다루는 곳으로 유엔 기관 가운데 회원국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대표적인데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 결의안도 안보리 담당입니다. 한국은 이번 임기 동안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을 포함해 국제 문제와 관련한 핵심 논의에 직접 관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2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지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선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15개 이사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비상임이사국은 안건 통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곤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동안 상시로 안보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결의안도 제출하고 의장국이 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6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기간 동안 북핵 등 한반도 문제, 국제 여론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올해 말까지 비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미한일이 올해 모두 유엔 안보리에 포진하면서 적극적인 대북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문제 관련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과 협의와 또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한 개 국가가 혼자 움직였었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안보리의 어떤 여론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베이시스가 마련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안보리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을 통해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적극 개진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은 이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논의 사안으로 가져오려 시도했지만 북한 편을 들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인권 문제가 평화와 안보 문제와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사국으로서 해당 사안을 의제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북한 당국의 조직적 인권 침해와 최고 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다룬 보고서를 냈지만 2018년과 2019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이 북한인권 개선이라며 안보리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인권 유린 책임 규명, 책임자 처벌, 여기에 대한 여론 환기, 그 다음에 경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좀 압박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안보리 활동 개시와 더불어서 북한 인권 이슈의 세계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전개하고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그리고 미러 갈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북중 그리고 북러 관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보리에서 미한일 대 중러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주고받고 올해를 조중친선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강조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협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새 시기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대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게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정상의 축전 교환을 통해 신년 인사를 나누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중 간 당대당 그리고 국가 대 국가 외교가 올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중 정상의 친선 내용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차기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것을 일정 부분 올해 북중의 어떤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과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차기 정부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협력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 그래서 북중러의 협력 구도를 미국에게 보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홍 박사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동북아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 할 것이라며 올해 안보리 무대에서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러의 거부권으로 북한의 도발을 제재로 막긴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안보리 참여를 계기로 중국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이해가 또 일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안보리에서의 활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과 좀 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소통하는 그런 기재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결론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한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한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새해에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중국의 합류도 우려되는 만큼 북중러 이해관계의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중러 결집 전망과 미한일 3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례 없는 군사협력 관계를 맺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해에도 밀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소원했던 양국이 밀월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북러 협력은 새해에도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황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처럼 최소 4, 5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원이 필요하다면서 북러 군사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I see no reason why it shouldn't deepen. I think that
클린트워크 한미경제연구소 연구원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나타나는 모든 지표와 추세는 협력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이 첩보와 감시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내용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언론과 민간 연구단체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북한에서 러시아로 물자가 대거 이동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입니다.
From what has been reported and alleged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국에 더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북한의 군수 및 탄약 지원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시간을 벌겠다는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러시아 지원 방침을 분명히 정하고 북러 협력 관계에 중국을 포함해 미한이 3국 공조에 대응하는 북중러 삼각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양측 간 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전황은 양측 간 포탄과 탄약의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탄약 등 무기 지원도 점차 빈번해지는 정황이 미국 정부 보고와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러 간 군사협력은 가치 기반 연대가 아니라 단기적 편익 측면이 더 크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균열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탄약 제공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진짜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거래 지속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웨슨 센터 냉전 연구원은 VOA에 북한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과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러시아가 해당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I would just say that there's a limiting factor because I frankly don't think the Russians will share.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을 역임했던 웨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국방 선진국도 핵과 미사일 분야 핵심 기술을 우방에 이전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명 이에 대해 실망할 것이며 북한 내부에서 갑자기 대기근이 발생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러시아의 어떤 다른 지원 제한도 북한의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와 북한을 부자 관계에 비유하면서 자식이 때를 쓴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든 선물을 다 사주지 않듯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핵심 기술을 전수할 의향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He may have a shopping list, Christmas shopping list of technologies that he'd love to get.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우방이었던 중국 외에 러시아를 추가로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임으로써 또 하나의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그 자체로도 역내 및 국제정세에 매우 파급 효과가 큰 우려사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까지 합세 북중러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역내 미한일 삼각공조가 더 공고해지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가시화되면 자칫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신냉전 구도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북러 밀월이 중국까지 끌어당겨 북중러 미한일 3국 협력에 비견될 결집력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세뮤얼 웰스 연구원은 북중러 3국 모두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그러한 내부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억압적 체제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좀 더 취약하다면서 군사협력에 있어 세 나라 간 공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group will not function really as a triad in the military.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 둔화 문제, 부동산 위기 등으로 시진핑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는 점과 북중러 세 나라 중 유일하게 미한일 3국 모두와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때문에 중국은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현안은 타이완과의 양안 문제로 북중러 연대 가속화는 현재 중국의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robable in the 90% range that
중국은 곧 치러질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타이완 독립을 선호하는 집권 세력의 선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러 협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중러 3자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및 영내 전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클린트워크 연구원은 중국은 북러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약화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find themselves in a China does in a position where they probably don't.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러시아와 양분해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 격화에 따른 미한일 연대 강화도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로버트 서터, 조지 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도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 국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북중러 연대 참여가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uncertain as to how committed China really wants to be with North Korea because this will have
미 국무부사나 정보국 중국 담당 과장과 중앙정보국 CIA 국가정보관, 미 의회 조사처 CRS 국가안보조사관 등을 역임했던 서터 교수는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소통 채널 복구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태도는 양면성이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 중에도 물밑에서는 북러와의 관계 강화보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위상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환경을 재편하는 한편 글로벌 이해관계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전략 측면에서도 섣불리 국제 왕따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순망치 않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왕따 국가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다소 조심스러워한다고 진단했습니다.
I mean, while you know, China may in some, you know, select fora.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은 푸틴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미한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 연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매우 피상적인 비교를 하지만 이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중국은 북러와는 전략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만큼 앞으로도 기존 접근법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Some have made a very superficial comparison, saying, well, if the US and Japan.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국이 북중러 연대 합류보다는 마크에서 조용히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중국도 북중러 연대가 동북아 지역에 더 많은 경각심과 긴장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e Chinese again do not wan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o explode.
또한 중국이 새해에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최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역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게임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러 3국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연대에 나서는데 몰두하기보다는 미한일 공조를 와해하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 사이에 낀 것이 한국이라면서 미한일 공조 강화 속에 실리를 놓치지 않는 예리한 균형 감각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린트워크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를 상대로 보복을 가하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직접 겨냥해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as well show total willingness to individually retaliate and to try to peel off.
중국이 한국에 제기하는 경제적 강압이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보복을 경고한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광범위한 다자연합과 협력을 통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미국의 이해와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best way for us to help is to mak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을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재 한국과 맺고 있는 광범위한 신기술 협정이나 공급망 강화 조치는 한국 경제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뿐 아니라 미한일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연구원은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북중러 위협 대응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한일협력 강화가 자신을 겨냥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지금보다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and Japan are to take any advanced steps.
웨스 연구원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부 간 협력과 경제적 협력이 개선된 것은 평가하면서도 아직 양국 국민의 전반적 정서에는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이 미한의 3국 협력의 일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입법부에서 정치적, 이념적 이유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에 상당히 반대하는 불신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중러의 견제 전략에 쉽게 먹혀들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국을 북중러 연대의 틀에 묶어두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며 역내 전략에 대한 정교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o for countries like the U.S. and South Korea that have a very friendly relationship, it's a question.
그러면서 중국을 북러와 단순히 분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되며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절하게 경쟁자 또는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금융 제재망을 우회해 무기 거래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상을 직접 겨냥한 제재보다 중국 경유 돈줄을 차단하라는 건데요. 중국은행 등 제재 회피 조력망을 정조준하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추적을 피해 무기 거래 대금을 결제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미국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 금융과 제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러시아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 연방중앙은행과 외국계 무역은행 간 거래는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banks are under sanctions. It could be done central bank to foreign trade bank very easily. So the Russian central bank could settle.
특히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제3국을 통해 달러에 접근할 수 있다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을 통해 북한 같은 나라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간 직접 금융 거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모스크바에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외 무역은행이 직접 결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물물 교환에 나설 수도 있다며 북한은 포탄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연료와 전투기의 형태로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 안보국장도 북러 간 직접 금융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러시아는 무기 거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모스크바에서는 북한 은행들이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마도 미국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러가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서 거래하는 가운데 두 나라의 무기 거래 관련자들에게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과 단체 일부를 직접 제재해봐야 허점을 근본적으로 메울 수 없다고 보는 분석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상들에 대한 제재는 정말 낮은 수준의 제재라며 이를 나무의 줄기 대신 높은 가지를 건드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가지치기를 해도 가지는 다시 자란다며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 회피에 능숙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t's difficult to interdict North Korean activities because they have spent, you know, over 70 years operating in this very austere environment.
말로리 국장은 북한은 70년 넘게 매우 엄격한 제재 환경에서 활동해 왔고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제재 위반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의 활동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대신 중국을 겨냥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파급 효과가 큰 중국의 대형 은행을 겨냥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도시, 농촌의 상업은행과 지방정부,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추진하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그의 자금줄을 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go after not only the overseas laborers and their sale of coal and their import of petroleum, but you start to dismantle.
루지에로 국장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석탄 판매, 석유 수입을 겨냥할 뿐 아니라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제로 국장은 수입 감소로 김정은의 다른 전략적 우선순위가 위험해진다면 그는 확실히 푸틴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러 무기 거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he only way of potentially interdicting this arms trade is what the Ukrainians have done, which is attacking the rail links.
말로리 국장은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의 금융 결제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기 거래를 잠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처럼 북러 간 철도 연결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은 보급선 파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폭발 장치를 이용해 러시아 열차를 폭파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리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달 V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과 어떤 일을 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자발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하는 세력을 제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반대하고 관련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달 초까지도 북러가 무기 거래를 지속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액이 10여 년 전에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기여 규모의 80%를 담당한 스위스가 올해도 첫 대북 지원 주자로 나섰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스위스가 올해 첫 대북 인도주의 지원국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금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04만 8천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필수 영양 서비스 강화에 44만 1천 달러, 코로나 관련 영양 서비스에 60만 7천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단연 계획 중 올해 배정분입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앞서 VOA에 국경이 봉쇄된 지난 2020년 이후에도 북한에 계속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활동 속도와 규모에 제약이 있지만 백신과 보건, 영양, 위생과 관련한 분야에서 지원을 계속 제공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에 따른 국경 봉쇄 여파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액은 152만 5,938달러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유니세프, 홍콩위원회만 지원에 나섰습니다. 스위스가 전체 공여액의 80%인 121만 4천 달러를 지원해 북한 어린이 영양 공급에 나섰고 노르웨이 정부가 노르웨이 적십자의 대북 사업에 27만 7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니세프 홍콩위원회도 북한 어린이 긴급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에 3만 4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2년 모금액 1억 1,779만 달러와 비교하면 1.3%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금액은 북한이 2020년 국경을 봉쇄한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2020년 4,188만 달러, 2021년 1,378만 달러, 2022년 233만 달러로 급격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현장 검증이 불가능해지자 2021년부터 북한을 4년 연속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리 카네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지난달 VOA에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등 현재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직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복귀해 물자를 공급하고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유엔 신규 대북 제재 면제 사업도 6건에 그쳤습니다. 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새롭게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전인 2019년 38건과 비교하면 16% 수준입니다. 또한 국경 봉쇄에 들어간 2020년에 25건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북한의 지원 물품을 반입하기가 어려워 많은 지원단체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0월 공개한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의 장기간 국경 봉쇄 조치에 피로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익명의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단체가 신종 코로나 방역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대북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단체들은 또 인도적 지원과 동반돼야 하는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 활동이 북한 내 국제 직원의 부재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하던 봉쇄 정책을 몇 달 전부터 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말부터 단둥에서 중국 내 북한 인력 2,000명가량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고려항공은 12월 평양과 중국 랴오닝성 선양 간의 여객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면 외교에도 나서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에게 북한제 무기는 살상력이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투 지역 인근에서 VOA와 만난 이스라엘 병사는 북한 무기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슬프다며 하마스를 지원하는 누구든 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전쟁이 양측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함지하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의 공세 속에 하마스의 반격이 계속되면서 전투는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포탄 소리와 짙은 연기 냄새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 장병들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잠시 가자지구 경계선 밖으로 나온 이스라엘 방위군 특수부대원 샤하르 상사는 최근 VOA와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건 영광이자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조들과 조부 세대가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싸우고 내 아버지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 참전했다며 이번 전쟁은 우리 세대의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ear after our ancestors have done that and our grandparents, I'm a grandson of Holocaust survivors. They fought to build this country.
샤하르 상사는 지난 10월 27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나라의 부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혼이나 직장 생활보다도 중요한 건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물러설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에 북한제 무기가 흘러들어간 데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샤하르 상사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발견했다며 어느 나라든 하마스의 전투를 지원하면 우리와도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인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So, yeah, the IDF has found weapons that are originated in North Korea. I think that any country that helps the fight of Hamas.
샤하르 상사는 무기가 어떻게 그곳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고 아는 정보도 없지만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면 테러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와 서구 문명, 더 나아가 문명 자체와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사용한 무기 중 10%가 유탄 발사기인 F-7 등 북한제 무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V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 살상력이 더 높은 대전차 로켓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용한 이들 북한 무기를 이스라엘 영토에서 회수했으며 최근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 중 이를 지속적으로 발견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샤하르 상사는 하마스를 돕는 나라 목록을 볼 수 있다며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과 함께 헤즈볼라를 지목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역사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느낀다며 하마스가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가 북한제라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샤하르 상사처럼 갑작스러운 예비군 동원령으로 일터와 학교 등을 뒤로한 채 전장으로 향한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 투입을 위해 전 세계 자국 예비군에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동원된 예비군 수는 36만 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에 약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강근 목사는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을 가장 위험했던 엄청난 사건으로 부르며 많은 남녀가 소집돼 전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이제 남자는 3년, 여성은 이제 2년 이제 복무를 하는데 사실 실제 복무는 제대 후 예비군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전사자들도 예비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동원돼서 뭐 전시 대비 훈련 차원이 아니고 실전에 또 실전에 투입될 때 예비군들을 소집하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죠.
이 목사의 아들 헌재 씨도 예비군으로 동원돼 사실상 유일한 한인 이스라엘 병사로 이번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번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 아들이 무사히 귀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남부지역 사령부 소속 야니브 소령은 10월 7일의 기억이 잊히지 않습니다. 예비군인 야니브 소령은 그날 하마스의 공격으로 소속 부대원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복으로 갈아입고 곧장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이후 그가 부대 인근 지역에서 수습한 시신은 79에 달합니다.
I talked with my command. He told me we have some issue in our base. We lost seven.
시신 수습 임무를 맡은 야니브 소령은 10월 기습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불에 탄 차량 등에서 시신과 신체 일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차에서 나온 유해를 수습해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릴 때가 가장 힘들다고 야니브 소령은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영토가 점령당한 상태란 이유를 들며 지난 10월 7일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주민은 이를 VOA와 만나 만약 당신의 물건을 내가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과거 이스라엘의 영토를 허락한 영국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10월 7일로부터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A와 만난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을 이스라엘 내 아랍인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권조차 없는 무국적자라며 전 세계가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도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눈은 1에서 10cm 안팎으로 쌓이겠고 비는 1에서 5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으로 많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는데요. 평양과 남포는 오후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2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영하 6도에서 낮 최고 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낮 최고 2도 예상합니다. 자강도 흐리거나 구름 많겠는데요. 중강 영하 13도에서 영하 3도 예상합니다.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낮 최고 영하 2도 예상합니다. 강원도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다가 맑아지지만 평강은 오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 지역 아침 최저 영하 3도에서 낮 최고 6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2도 예상합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영하 5도에서 낮 최고 6도, 청진 영하 3도에서 낮 최고 1도, 양강도 흐리고 풍산, 해산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삼지원 아침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7도입니다. 동해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국제적인 표적화 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를 가자지군의 병력 감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 예비군 2개 여단이 소집 해제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36만 명가량의 예비군을 소집해 가자지구에 대해 공세에 투입해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 여러 사단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이스라엘 관리는 가자지군의 일부 병력 철수는 하마스에 대한 표적화 공격 전환 조치의 일환이라며 예비군 소집 해제는 전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스라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군의 목표라며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게 될 5개 여단 중 일부는 이스라엘 북부와 접경한 레바논 내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교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최근 홍해에서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예멘 내 무장조직 후티 반군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알리 바크바르 아흐마디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NSC 의장은 이를 테헤란에서 모하메드 압둘살람 후티 반군 대변인과 만나 후티 반군의 최근 군사 행동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응한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은 지난달 9일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국적과 무관하게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또 자국 해군 구축함 한 척을 홍해로 파견했습니다. 양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영국은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사법개혁 관련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대법관 15명 중 12명은 지난해 7월 이스라엘 의회가 의결한 사법부 관련 개정기본법에 대해 이 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8명은 이 기본법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적 특성에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해악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부 개정 기본법은 정부와 장관 등의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권한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난 수개월간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촉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법은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겠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르당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특히 하마스와의 전쟁 중 통합을 바라고 있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해 민간인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당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는 공중발사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발이 이들 도시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약 170기의 드론과 수십 발의 다양한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며 대부분 민간 지역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유 일부 지역은 가스관이 파손되고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공습에 앞서 지난달 30일 벨고로드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본 중서부 연안에서 새해 첫날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88명으로 늘었다고 일본 NHK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어제 이사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이사카와현에서만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인근 후쿠이현과 도야마현, 기후현 등에서도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건물 25채가 붕괴했고 건물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지마시 곳곳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관광지인 아시치 거리 주변 상점과 주택 등 건물 약 200채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